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수요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 반대 시위 등을 보도한 현지 언론 5곳을 강제 폐쇄했습니다. 폐쇄된 언론사는 미얀마 나우와 미지마, 버마의 민주소리, 키트티트 미디어, 세븐데이 뉴스 등으로 이들 매체는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시위 상황을 적극 보도해왔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8일 국영방송에서 이들 매체는 어떤 형태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방송이나 신문 발행 등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사들은 군부의 폐쇄 발표에 앞서 당국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는 8일 밤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야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란이 원심분리기를 사용한 우라늄 농축을 시작해 핵합의를 추가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8일 국제원자력기구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IAEA는 보고서에서 2021년 3월 7일 이란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원심분리기의 세 번째 캐스케이드에서 육불화 우라늄 공급 시작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캐스케이드는 우라늄 농축을 위해 원심분리기를 연결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이란이 핵합의를 추가로 위반했음을 의미한다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예멘 후티 반군의 거듭된 공격이 사우디의 진정한 안보 위협이라면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사우디에 대한 후티 반군의 빈번한 공격에 계속해서 놀라고 있으며 이런 고조된 공격은 평화에 대한 진지한 이들의 행동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사우디가 예멘과 영내 다른 세력들로부터 진정한 안보 위협에 직면했다는 점을 이해하고 사우디의 영토 방어 능력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사우디에 대한 후티 반군의 잦은 공격은 평화에 대한 진지한 행동이 아니라면서 후티 반군의 공격을 멈추고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여성 장성 두 명을 전투 사령관에 지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연설에서 재클린 반 오버스트 공군 대장과 로라 리처드슨 육군 중장을 수송 사령관과 남부 사령관으로 각각 지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업무 능력과 국가를 위한 의무 수행 능력에서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경력을 쌓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이런 여성들이 장벽을 깨뜨리며 이루는 성취를 지켜보고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이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미군 역사상 두 번째와 세 번째 여성 통합 전투 사령관이 됩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쿼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9일 모디 총리와의 통화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촉진하고 미국과 호주와의 협력을 꾸준히 발전시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중국해에서 중국 선박의 무기 사용을 허가하는 새로운 해양경비대법과 홍콩,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문제와 관련해 모디 총리의 이해와 지원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당국이 중국 국영방송의 면허 취소에 이어 22만 5천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영국 방송 통신 규제 기관인 오프콤은 9일 중국 국제 텔레비전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반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오프콤은 CGTN이 지난 2019년 홍콩 시위를 다룬 5개 프로그램에서 적절한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12만 5천 파운드를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 국적의 피터 험프리가 지난 2014년 차포된 방송에 대해 공정성을 어겼다면서 10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험프리는 당시 거대 제약사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부패 사건과 관련해 중국 상하이 법원에 2년 넘게 수감됐습니다.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부르카를 아십니까? 니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히잡이나 차도르처럼 무슬림 여성들이 머리나 얼굴의 대부분을 가리는 전으로 된 가리개 종류인데요. 앞으로 스위스에서는 이 부르카나 니캅을 쓴 채로 식당이나 상점 같은 곳에 갈 수가 없고요. 대중교통도 탈 수가 없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전체적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금하는 국민투표가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국민당의 제안으로 국민투표에 붙여졌고 약 51%의 찬성을 얻어서 통과된 이 법안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과격 시위대를 막기 위한 취지로 제안이 됐는데 반부르카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과격 이슬람주의는 그만, 이런 강한 표현의 법안 홍보 문구가 있었고요. 또 그동안 프랑스를 비롯해서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독일, 덴마크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의 이 부르카 니캅 금지법 제정과 흐름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부르카와 니캅이 무슬림 여성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무슬림 인구가 국민의 5%에 불과한 스위스에서의 부르카 니캅 금지는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경고로 해석되고 있고요. 스위스를 찾는 무슬림 관광객들을 막는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론도 팽팽했습니다. 물론 예외 상황은 있습니다. 예배를 하기 위한 부르카와 니캅, 날씨나 건강, 보안 등의 이유로 쓰는 마스크는 허용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상황에서 무엇인가로 얼굴을 가리면 약 만 스위스 프랑, 미화로 만 7천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3월 10일 수요일 북한의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다가 황해도와 평안남도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지역 오후에 가끔 구름만이 끼겠습니다. 가장 추운 곳은 삼전입니다. 아침 영하 16도에서 시작되고 강원도 장전은 2도입니다. 낮 최고는 청진과 선봉 삼지연이 영상 7도까지 오르고 평양과 황해도 대부분 지역 그리고 자강도 이천은 15도까지 올라서 봄 기운이 가득하겠습니다. 동해상 막다가 구름 많아지고 서해는 맑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2.5m를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도 보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영하 3도에서 시작되고 낮에는 영상 15도까지 오릅니다. 신의주 영하 2도에서 영상 11도, 개성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5도입니다. 원산 0도에서 영상 8도, 함흥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청진은 영하 2도에서 영상 7도로 예상됩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ICEP를 비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미국 정부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인들에게 임시 거주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소식, 또 미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평화 협상을 가속화할 걸 아프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지구촌 첫 소식, 중국이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비준 절차 마쳤다는 소식부터 볼까요?
네,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흔히 줄여서 ICEP라고 하는데요. 이걸 비준했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 또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 중화권 매체들은 왕원타워 중국 상무부장이 8일 이를 공식 발표했다고 일제히 전했습니다.
예. 자, 먼저 이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ECP 이게 뭔지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네요.
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이렇게 15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회원국 간의 통관, 무역, 관세, 투자 등의 장벽을 낮추고요. 전자상거래, 원산지 기준 등 새로운 규정과 절차를 도입해서 시장을 확대하고 또 각국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예. 15개 회원국이 참여하면은 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아주 큽니다. 이들 국가 인구는 전 세계 3분의 1 수준인 약 23억 명이고요. 총 국내 총생산 GDP는 약 25조 달러로 전 세계 GDP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유럽 공동체인 유럽연합의 GDP도 능가하는 건데요. 참고로 EU의 지난해 GDP는 약 20조 달러였습니다.
네, 이 RCEP 논의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면서요?
네, 2011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처음 이 개념이 도입됐고요. 9년 만인 지난해 11월에 15개 나라가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예,
이 협정문에 서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각국의 비준 절차가 필요합니다. RCEP 규정에 따르면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서는 적어도 6개 나라, 그리고 아세안 회원국이 아닌 나라 가운데서는 3개 나라가 비준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비준한 나라는 몇 개 나라가 되는 겁니까?
중국이 처음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연중 최대 정치 행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 그리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가 열리고 있는데요. 왕원타우 상무부장은 전인대에서 8일 공식 비준 절차가 끝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다른 나라의 비준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각국의 상황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비준 진행 과정도 제각각 다른데요. 대부분 아세안 회원국의 비준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호주나 일부 국가는 비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호주의 최대 교역국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을 둘러싸고 관계가 악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소고기, 보리, 포도주, 면화, 석탄 등 호주의 대표적인 수출 주력 품목에 대해서 일부 수입 금지나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걸로 보복 조처를 하고 있고요. 이에 맞서서 호주는 지금 미국, 일본, 인도로 구성된 이 동맹협의체 쿼드를 중심으로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또 다른 아세안의 비회원국이죠. 한국이나 일본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는 중국 경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일본의 경우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본도 최근 몇 년 동안 이 중국과의 관계가 흔들려서 순탄치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연내 국회 비준을 목표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국의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예. 자, 그럼 언제쯤 되면은 이 RCEP가 정식으로 발효가 될까요?
네, 국외국이 서명하면 60일 후에 정식으로 발효되는데요. 국외국 서명을 다 받으려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나 돼야 정식으로 발효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이 RCEP 출범을 아주 적극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다고요?
네, 당초 RCEP 구상은 아세안 회원국들이 제안한 건데요. 하지만 중국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이 출범을 주도해왔습니다. 왕원타워 중국 상무부장은 기자회견에서 협정 발효가 빠를수록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면서 다른 서명국들도 속히 비준을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미국이 주도를 해온 또 다른 거대 자유무역 협정도 있었죠?
네,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난 2016년에 출범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가 있습니다. 미국과 아시아 역내 12개 나라가 참가한 전 세계 GDP의 40%를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였는데요.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에 미국이 탈퇴하면서 지금은 일본과 호주가 주도하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대체됐습니다. 일본은 바이든 행정부의 TPP 복귀를 바라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만간 바이든 행정부가 TPP에 복귀할 것 같지는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에 살고 있는 베네수엘라 사람들에게 임시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요?
네,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불안정 또 경제난 등을 피해서 미국에 온 베네수엘라인들에게 미국 정부가 임시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또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가한 제재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런 이유로 미국에 와 있는 베네수엘라인이 많습니까?
뉴욕타임스나 로이터통신에 따르면요, 약 32만 명 정도입니다. 이들은 미국 국토안보부 주관 하에 임시 보호 지위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요. 자격 조건이 되면 18개월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또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획기적인 조치 같군요.
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8일 성명을 내놨는데요. 이번 조처는 광범위한 기아, 영양실조, 무장단체 증가, 인프라 붕괴 등 베네수엘라의 비정상적이고 일시적인 상황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또 이런 상황은 베네수엘라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걸 막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베네수엘라는 지금도 한 나라 두 대통령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전 국회의장이 지난 2018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면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극심한 경제난에 이어서 정치, 사회적 혼란까지 이어지면서 최근 몇 년간 수많은 베네수엘라인들이 고국을 등지고 있습니다.
네. 자, 국제사회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미국과 유럽 등 약 50개국은 베네수엘라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보고 국제감시단 참관 아래 새로운 선거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전 미 행정부는 과이도 전 의장을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지도자로 인정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몇 차례 논의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안 도출이라든지 제재에는 실패했습니다.
네, 그러면 개별적으로 베네수엘라를 제재하는 나라는 있습니까?
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연합 등이 베네수엘라의 경제, 입국 금지, 무기 금수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8일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다시 검토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어떤 미국 정책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미국이 서둘러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풀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인데요. 하지만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AP통신에 지난 4년간의 일방적인 제재는 베네수엘라에서 선거라는 성과를 얻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에게 탈레반과의 협상, 평화협상을 속도를 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죠?
네, 블링컨 장관이 최근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편지에서 아프간 평화 정착에 관한 미국의 현지 입장을 설명했는데요. 아직 아프간 정책에 대한 검토가 끝나진 않았지만 미국과 아프간 정부가 공유했던 이해를 진전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평화 협상을 가속화하고 또 이해 당사자들이 약속한 걸 지키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거라는 예비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은 여전히 아프간 정부하고 탈레반이 벌이는 이 평화 협상을 해결책으로 여긴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를 위해서 지도력을 발휘해달라고 가니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또 합의와 영구적이고 포괄적인 휴전을 위해서 협상 당사자들, 관련국들, 그리고 유엔이 참여하는 고위급 외교 활동을 바로 시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협상 당사국은 아프가니스탄하고 탈레반을 말하는데 관련국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와 중국, 파키스탄, 이란, 인도 그리고 미국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에 관련국 외교장관들과 대표들을 모아서 아프간 평화를 지원할 단일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아프간 정부하고 탈레반 간의 직접 협상에 대해서는 서한에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네, 블링컨 장관은 잘메이 할리자 등 미국 아프간 특사에게 합의와 휴전에 대한 논의를 가속할 방안을 아프간 정부뿐만 아니라 탈레반 지도부와도 공유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안은 통합정부 구성이나 휴전 등 아프간의 미래를 인도할 근본적인 원칙이나 일정을 마련하는 것을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터키의 역할도 언급했습니다.
터키의 역할이 뭡니까?
네, 서한은 수주 안에 평화안을 마무리하기 위한 당사자 간의 고위급 회담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터키 정부에 요청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블링컨 장관은 서한에서 또 아프간 내 폭력을 줄여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네, 아프간 정부군에 대한 탈레반의 공격이 잦아들지 않고 있죠.
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아프간 내 폭력 사태로 인한 민간인 희생을 용납할 수 없고 이는 평화 정착을 방해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폭력 감소를 위한 90일 계획의 수정안을 준비했다면서 이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간이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네. 자,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인 지난해 2월에 미국이 탈레반과 합의한 사항을 보면요.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5월 1일까지 전면 철수하겠다 이런 항목이 들어있거든요. 블링컨 장관이 이 조항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까?
네. 블링컨 장관은 아직 어떠한 방안도 배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미군 전면 철수를 포함해서 다른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끼리는 마스크를 벗고 실내에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연방 지침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여성 권리 신장에 관한 행정명령 두 건에 서명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에서 인종 간의 결혼이 늘면서 광고에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백신 접종 상황이 진전되면서 새로운 활동 지침이 나왔네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의 활동 자유를 좀 넓혀주는 지침을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8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팬데믹으로 지친 이 나라에서 앞으로 몇 달간의 새로운 일상을 엿보게 해주는 첫 번째 조치다라고 워싱턴포스트가 평가했는데요. 다른 주요 언론도 희망적인 소식이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식으로 활동 자유가 넓어지는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죠.
네, 이 백신 접종 완료자는 미접종자 가운데 이 중증질환 가능성이 낮은 저위험군의 가족 구성원들을 실내에서 방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이번에 명시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아직 접종하지 않은 자녀나 손자들의 집에 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다만 이 가까이 사는 경우에만 이런 식으로 방문을 할 수 있고 장거리 여행은 아직 하지 말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러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그런 활동을 해도 안전하다 이렇게 CDC가 판단을 한 겁니까?
맞습니다. 또한 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끼리는 실내 모임도 허용했는데요. 역시 마스크 착용 없이 악수하거나 포옹도 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한 확진자와 접촉을 했더라도 격리가 되거나 검사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CDC 측은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신을 맞으면은 곧바로 친지도 방문하고 실내 모임도 할 수 있고 그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면역이 확립되는 시점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이 접종 횟수를 모두 채운 뒤에 2주가 지나야 한다고 로시아 월런스키 CDC 국장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차례 이 접종을 해야 되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두 번째 접종 이후에 2주가 기다려야 하는 거고요. 한 번만 맞는 존슨앤존스 백신은 1회 접종 이후에 2주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 이 CDC가 활동 지침을 더 완화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접종자 비중이 늘고 과학적 증거가 확대되는 것을 봐서 활동 재개 지침을 최신판으로 개정하겠다고 월렌스키 국장이 설명했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지침은 그 첫 단계라고 백악관 측이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지침을 개정해 나가는 것은 과학적 근거에 의한 생활 방식을 권고하는 것과 동시에 백신 접종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고 CNN 방송이 해설했습니다.
네, 자, 3월 9일 현재 미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 어느 정도나 됩니까?
6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 차례라도 접종을 받은 사람이 인구의 18%를 웃돌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1, 2차 접종, 필요 접종 횟수를 모두 채운 사람은 약 3,150만 명입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9.5%에 해당하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5월 말까지 모든 미국의 성인들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겠다고 앞서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코로나 종합 통계 상황 정리를 해보죠.
네, 9일 기준으로 누적 확진 2,900만여 건입니다. 3천만 건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관련 사망자 수는 52만 6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통계 모두 여전히 미국이 세계에서 1위인데요. 하지만 최근 확진 건수가 꾸준히 낮아지고 있어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평가됩니다. 이달 초에는 이 일주일 평균 하루 신규 확진이 6만 5천여 건이었는데요. 9일 현재에는 5만 7천여 건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여성 문제 관련한 행정명령 두 건에 서명을 했다고요?
네, 이 세계 여성의 날이었던 8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여성권리 신장을 위한 행정명령 두 건을 잇따라 발동했습니다. 하나는 양성평등 문제를 다루는 젠더정책위원회를 백악관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개정한 교육 현장의 성차별, 성폭력 대응 지침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양성 간의 평등과 공정의 옹호자인 미국의 위상을 회복시키는 조치라고 고위 당국자가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네, 자 하나씩 보죠. 백악관의 젠더정책위원회, 이건 어떤 곳입니까?
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운영했던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위원회를 되살리는 겁니다. 성차별 관련 사안을 백악관이 직접 챙기는 조직이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해체가 됐었습니다. 이 기구를 이번에 복원하면서 이름까지 바꾸고 새롭게 출발하는 건데요. 그 조직 명칭에서 여성과 소녀들이라는 말을 빼고 양성을 의미하는 젠더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명칭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차별은 모든 성별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당국자가 설명했습니다.
예, 그만큼 양성 관련 문제를 백악관이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 이런 의미네요.
그렇습니다. 이 조직을 또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도록 했는데요.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박사의 비서실장인 줄리사 레이노소 실장 그리고 정부와 민간단체 등에서 꾸준히 여성계 현안을 다뤘던 제니퍼 클라인 씨가 함께 위원장을 맡도록 했습니다. 이 클라인 공동위원장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백악관에서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국무부에서 각각 여성 문제 담당 고위직을 지낸 사람입니다.
네, 자, 두 번째 행정명령이 교육 현장에서의 성차별, 성폭력 대응 지침을 재검토한다는 건데 좀 자세한 내용 좀 보죠.
네, 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단행한 조치에서 즉각 취소하거나 철회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교육부 장관한테 요구할 것이라고 클라인 위원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이 작년에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시로 발효시켰던 타이틀 9, 이 타이틀 9에 이 시행령 개정 조치를 뒤집도록 한 건데요. 이 타이틀 9라는 것은 교육계의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규입니다.
네, 이 타이틀 9이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떻게 개정을 한 겁니까?
네, 이 타이틀 9은 연방 자금을 받는 학교나 교육 사업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학교 내 성폭력 사건 대응 지침에 관한 그 시행령을 개정했는데요. 법정과 유사한 형태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측 주장을 교차 검증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베시 디보스 당시 교육부 장관은 가해자로 지목된 쪽이 죄가 있다고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다시 손을 보겠다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2차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와 대질 조사를 받는 등 이 추가적인 고통을 겪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이런 과정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즉 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의도라고 주요 언론이 해설하는데요. 이 밖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여성 장군 두 명을 사령관으로 지명하는 군 수뇌부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네, 자 군 수뇌부 인사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보죠.
네, 먼저 미 수송사령부 사령관에 제클린 벤 오버스트 공군 대장을 지명했습니다. 이 벤 오버스트 대장은 미 공군의 유일한 여성으로 이 사성 장군인데요. 그리고 남부사령부 사령관에 로라 리처드슨 육군 중장을 지명했습니다. 이 리처드슨 중장은 대장으로 진급도 하게 되는데요. 현재 미군은 11개 사령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군 모두 사성 장군이 지휘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이 이 사령부를 이끌었던 적이 있습니까?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이 북부사령부를 이끌고 지난 2018년에 전역한 로리 로빈슨 전 사령관이 유일한 여성이었는데요. 벤 오버스터 대장과 리처드슨 중장이 이번에 의회 인준을 받으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여성 사령관이 됩니다.
네, 그만큼 여성이 사령관을 맡는 것은 흔치 않았던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번 군수뇌부 인사는 작년에 결정된 사항이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마크 에스퍼 당시 국방장관이 대통령한테 인사추천서를 올리지 않고 대선 이후로 미룬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대상자들이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을 것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보도됐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온라인 광고를 보면요. 그 시대의 소비자들 또 사회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요즘 미국 광고를 보면은 한 가지 달라진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고요?
네, 보통 광고에 등장하는 가족을 떠올려보면 단일 인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모두 같은 피부색을 가진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백인 아빠와 흑인 엄마의 혼혈인 자녀가 등장하거나 흑인 남성이 백인 여성에게 반지를 건네면서 청혼을 하는 등 인종 간의 벽을 허무는 광고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광고에서 노출이 많다는 건 그만큼 사회가 변하고 있다, 달라지고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예전에만 해도 다른 인종 간의 결혼을 불편하게 보는 시각이 미국에서 상당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67년 연방대법원이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결혼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규는 모두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했고요. 당시까지 인종 간 결혼을 금지하던 16개 주에서 관련 법규를 모두 폐지시켰습니다.
네, 그럼 그 이후부터 다른 인종 간의 결혼이 크게 늘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2017년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967년까지만 해도 신혼부부 중에 타인종 간의 결혼 비율은 3%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는 17%까지 늘었는데요. 그러니까 한 50년 사이에 5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네, 광고 회사들도 이런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시작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에 본사가 있는 존스 광고 회사에 마크 존스 씨는 DOA에 자사가 제작하는 광고에 다문화주의를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다문화 가정을 광고에 등장시키는 것은 의도적인 결정이자 미국을 더 잘 대변하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다인종으로 구성된 가정인 소비자들 아무래도 이런 광고가 더 친숙하게 와닿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광고 회사들이 이런 움직임을 사업적으로 현명한 결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뉴욕 베이스 대학교의 레리 시아구리스 교수는 이 기업들이 다인종 광고를 통해서 백인이 아닌 다른 소비자들한테 다가가길 원한다라고 설명했는데요. 타인종 소비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신경을 쓴다는 점을 보여주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런 광고를 보게 되는 접하는 미국 사람들 반응 궁금합니다.
네, 변화는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평이 쏟아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난 2013년에 이 트리오스라고 하는 이 시리얼 식품 광고에 흑인 아빠와 백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등장하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광고는 악성 인종 비하 댓글에 시달렸는데요. 또 최근 보험회사 스테이트팜이 흑인 여성이 백인 여성에게 청혼하는 광고를 냈는데 흑백 커플의 분노하는 악성 댓글이 여전히 올라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비난을 받으면 광고를 한 기업으로서는 뭐 효과가 안 좋다, 나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반응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다문화 과정을 등장시킨 기업들은 일단은 반응을 얻게 된다고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의 수보드 바트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런 광고를 통해서 다문화 과정의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해당 광고가 보여준 다양성에 동조하는 소비자들의 관심도 끌어모을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요즘 소비자들은 단순히 제품의 질이 어디가 좀 더 나은지를 따져보기보다는 회사의 가치가 더 나와 맞는지를 따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광고가 사회 현상을 똑같이 반영하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현재 다인종 관련 광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모건 주립대학교의 이 제이슨 존슨 교수는 최근 광고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는 있지만 사회의 거울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4년간 광고에 등장하는 타인종 커플을 분석한 결과 백인 남성과 흑인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미국에는 흑인 남성과 백인 여성이 이룬 커플이 더 많다고 합니다.
네. 왜 이런 차이가 나오는 걸까요?
존슨 교수는 아직까지는 백인 남성과 흑인 여성 커플을 좀 더 수용하는 미국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다인종 광고를 통해 사회에 존재하는 인종 간 편견이나 생각의 차이를 서서히 줄여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키아그리스 교수 역시 사람들이 더 많은 다문화 과정을 광고에서 보기 시작하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 같은 변화를 표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0부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시대.
헨리 캐보트 로찌 의원은 파리 강화 조약에 반대하는 것은 미국과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로찌 의원은 조약을 반대한다면 미국이 외교 정책의 중요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국가로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하이오주 출신의 엘버트 베버리지 상원의원도 조약에 찬성했습니다. 베버리지 의원은 태평양은 앞으로 강대국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될 거라면서 태평양을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차지하는 강대국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베버리지 의원은 미국이 필리핀을 확보한다면 그 강대국은 합중국이 될 것이고요. 미 합중국의 힘은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조지호 상원의원은 파리 강화 조약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호어 의원은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한다면 자유를 존중하며 과거 미국이 걸어왔던 길에서 아주 위험하게 이탈하게 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어 의원은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점은 자유의 전통이라고 강조하면서 필리핀을 점령한다면 미국은 이런 전통을 부인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어 의원은 이런 행위는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정부는 국민이 용인할 때만 존재할 수 있다는 헌법과 독립선언서에 포함된 이념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을 식민지로 만드는 문제를 두고 미국 내에서 양쪽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상원의 표결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반대파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건국 이념과 국민 정서에 따라 이 조약이 충분히 부결될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표결 전에 몇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민주당 지도자인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은 원래 필리핀을 식민지로 만드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이 브라이언 의원이 갑자기 민주당 상원 의원들에게 이 조약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차기 대통령 선거 때문이었습니다. 브라이언 의원은 1900년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를 내다보고 있었는데 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해도 결국 미국에 아무런 이익도 주지 못하고 골치 아픈 존재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책임을 공화당에 씌울 수 있게 되고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유리해질 거라고 계산을 한 겁니다. 브라이언 의원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면 나중에 민주당은 필리핀을 다시 독립시켜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결국 표결을 며칠 앞두고 브라이언 의원은 상원에서 17명의 민주당과 인민당원들이 이 조약에 찬성표를 던지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필리핀을 식민지로 하는 문제를 두고 상원에서 표결이 있기 이틀 전 필리핀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윌리엄 매키니 대통령은 상원의 비준을 기다리지 않고 마닐라의 미 군정청에 필리핀 전역으로 통제권을 확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필리핀 저항군 지도자인 에밀리오 아기날도는 미국에 저항하며 싸울 태세를 갖췄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표결이 예정됐던 이틀 전 3만여 명의 반군들이 마닐라 일원에서 미군을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60여 명의 미군이 사망하고요. 270여 명이 다쳤습니다. 필리핀 저항군의 피해는 이보다 더 컸습니다. 필리핀 저항군의 공격 소식은 필리핀에 대한 일부 상원 의원들의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조약에 반대하던 상원 의원들조차 필리핀 사람들에게 복종을 가르쳐줘야 한다는 내용의 워싱턴 스타 신문의 기사에 동조하게 됐습니다.
84명의 상원 의원들이 이 조약 표결에 참가했습니다. 조약안이 통과되려면 3분의 2인 56명의 찬성이 필요했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한 사람씩 투표했습니다. 이어서 개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개표 결과 57명이 찬성하고 27명이 반대했습니다. 결국 조약은 승인됐고 필리핀은 미국에 속하게 됐습니다.
1898년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은 미국 역사상 최단 기간에 끝난 전쟁으로 기록됐습니다. 전투는 약 3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전쟁은 미국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미국을 세계 열강의 대열에 올려놨습니다.
미국은 파리 강화 조약에 따라 스페인으로부터 몇몇 도시들을 넘겨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필리핀을 차지한 거였습니다. 이때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이 해외에 영토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매키니 대통령은 필리핀이 독립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필리핀을 통치한 다음 나중에 준비가 되면 필리핀의 자치를 준비하면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에밀리오 아기날도가 이끄는 필리핀 민족주의 단체는 미국의 통치를 거부하고 필리핀 공화국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아기날도는 미국 점령군에 맞서 게릴라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의 저항은 19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공화당은 윌리엄 매키니 대통령을 다시 한번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영웅으로 떠올랐던 시어두어 루즈벨트 뉴욕주 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하원 의원을 다시 한번 대통령 후보로 정했고 전 부통령인 아들라이 스티븐슨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민주당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후보는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하는 데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새로운 단체인 반제국주의 연맹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반제국주의 연맹은 미국의 지도적인 정치인과 경제인, 작가들이 속해 있었습니다.
공화당 후보인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부통령 후보인 시어도 루즈벨트를 내세워 선거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는 표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Evelyn here and thanks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재밌고 보다 구어적인 표현 배워보는 Voice of Americ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Ant-Man and the Wasp, 앤트맨과 와스프를 통해 표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학자 헨크 핌의 도움으로 몸을 자유자재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수트를 입고 마블 영웅 중 한 명이 된 앤트맨 스콧 랭. 이들 앞에 정체불명의 악당 고스트가 등장하고 앤트맨과 와스프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의 배울 표현은 watch your back인데요. 대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wish I could fight bad guys like you.
I seem to mess it up almost every time.
영웅과 가장의 역할 사이에서 고민하던 스캇은 핀 박사의 업적을 악용하려는 세력을 막는 데 뛰어들게 됩니다.
Maybe you just need someone watching your back.
Hi.
'Like a partner.'
Maybe you need someone watching your back. Like a partner. Watch someone's back 하면 말 그대로 누군가의 뒤를 봐주다. 즉, 보호하다, 도와주다란 뜻입니다. It means to protect someone against danger from an unexpected source. 그래서 maybe you need someone watching your back. Like a partner 하면 파트너같이 아빠를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할지도 모르지 라는 뜻입니다. Watch someone's back. 그럼 이런 문장의 뜻은 어떻게 될까요? Don't worry, I got your back. I got your back. 걱정하지 마, 나는 내 편이야. 혹은 내가 도와줄게. I got your back. 다른 예로, you had better watch your back 하면 어떤 뜻일까요? Be careful of the people around you. 뒤를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즉, 방심하지 마 라는 뜻이 됩니다.
I wish I could fight bad guys like you.
I seem to mess it up almost every time.
Maybe you just need someone watching your back.
Hi.
Like a partner.
Thank you guys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It's been fun watching the movie together. 영화를 통해 재밌는 표현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